제2장 영적인 판정 두 번째 영을 사용함 시간 1948년 9월 30일 장소 고령 어제 우리는 판정의 중요성을 보았고 오늘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왕래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영을 사용해서 판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를 안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단지 그의 영의 성질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영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틀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역자의 생활에 관해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해도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말을 듣는 습관이 없다면 이것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더욱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은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예비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섯 가지 판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판정의 원칙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은 말할 때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말을 할 때 영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한 면으로 듣고 또 한 면으로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의 영도 어떠합니다. 사람의 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은 필연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신의 영은 반드시 비어있고 열려있으며 온유하여 다른 사람의 인상이 속에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때 다음에 몇 가지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곱 가지 상황 첫 번째, 영의 옳고 그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영을 만질 때 먼저 그의 영이 옳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영이 열려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준 인상에 의해 속에서 이 사람의 영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옳지만 동기가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영 안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온유를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이 강팍함을 드러냅니다. 비록 사람이 동기와 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영은 그의 말을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은 사람의 의지로 완전히 제한받을 수 없고 그의 영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조만간 그의 음성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입을 열 때 갈릴리 특유의 발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영을 눌러두고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질투가 있으며 증오가 있다면 그의 영은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의 영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제안하고 있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말은 진실과 그 사람을 대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은 그 사람의 영이 나올 때의 상황이며 그의 의지의 지배를 받는 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사람의 속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그의 동기가 어떻다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의 영이 어떠한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말은 옳았지만 그의 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배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영을 만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누구의 말이 믿을 만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강한 부분. 사람이 말할 때 옳든 옳지 않든 그의 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이 흘러나오면 그의 안에 있는 상황이 표출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먼저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온유하다면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의 영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 그의 영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전체가 나옵니다. 당신은 머리가 큰 사람을 만지면 즉시 그의 생각을 만지게 됩니다. 주관적인 사람, 고집 센 사람이 말을 하면 그의 강한 부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즉시 당신 안에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양순한 사람에게는 쉽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오랜 시간 부탁해도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이 강하다면 그건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영이 순결하고 온유하다면 아주 쉽게 사람의 특징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그의 어려움이고 다루심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져야 할 뿐 아니라 영을 사용하여 사람의 특징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친 영. 일반적으로 당신이 한 형제와 대화할 때 그의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의 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해도 그의 영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그의 참 사람은 배후에 숨어 있어서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아주 깊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쉽게 사람들과 접촉하고 항상 아멘의 원칙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말을 하거나 항상 내 안에서는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배후에 숨어 있고 속에 숨어 있어서 사람이 아멘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추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교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여 사람들에게 그의 참 사람을 만질 수 없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몸의 교통에서 격리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깊어야 하지만 실상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만질 수 없도록 하는 사람은 교통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는 몸의 공과를 배우지 못했으므로 근본적으로 무엇이 교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8, 9년이 되었지만 그의 말에서 그의 영을 만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닫힌 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는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무릇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만질 수 없게 하는 것은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속셈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반드시 열려져야 하고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정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의 말 속에서 영의 강함을 나타낸다면 아마 그는 생각이 두드러진 사람이거나 주관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의 어떤 면이 특별히 강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강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지 생각이 특별하거나 감정이 특별할 뿐 아니라 너무 심하여 비정상적인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기형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괴하고 극단적입니다. 그의 심리 구조가 보통 사람과 다르며 괴팍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항상 몇 명은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보통 사람과 다르며 의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다툽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의 어려움은 아주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거듭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성분이 근본적으로 괴팍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를 20번이나 잘 권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20번 실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격이 이미 조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괴팍한 사람이 아닌가를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선이 있는가? 당신이 사람을 판정할 때 그 사람에게 위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단지 육체만 있지만 위선적인 사람에게는 단지 타락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위선의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단지 육체를 다루면 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람은 육체의 위선의 껍질을 더해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선적인 양선, 위선적인 경건, 위선적인 겸손, 위선적인 온유 혹은 신학생의 위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위선, 그의 모든 가장된 것, 그의 부자연스러움, 그의 원래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들을 허물고 그 후에 다시 그의 육체를 허무십니다. 당신이 한 형제와 접촉할 때 그가 자연스러운지 혹은 가장되었는지, 외적인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사람의 위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 오늘 당신 앞에서 웃는 사람의 웃음이 참되지 않고 단지 외적인 모양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태도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대화할 때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가 완전히 틀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위선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점에 있어서 속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위선과 불성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루려 한다면 먼저 자신이 자신의 모든 위선을 심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안에 마음이 없이 모든 외적인 가장만 있다면 다 깨끗이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위선을 다 처리한다면 당신의 영은 상당히 예민하고 깨끗하므로 어떤 사람에게서 위선이 나올 때 그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선이 있다면 당신의 영은 반응하여 불편하고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이는 당신의 영이 더러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영의 상태. 당신의 영이 사람을 만질 때 사람의 영의 상태를 만질 수 있도록 세밀할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영은 부끄러워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이 깨끗하다면 그의 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를 약간 격려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영은 아마 전날 있었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명을 받았기 때문에 꾸짖음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안다면 어떻게 그를 도울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 당신이 술을 그 위에 부으려 하고 기름으로 그에게 바르려고 할 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다시 그를 쳐서 그의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할 때 오히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준다면 그는 끝나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의 상처는 단지 외적일 때 당신은 그를 다시 한번 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룰 때 당신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더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더해야 하고 혹은 그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안위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엄한 말로 책망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영은 잠자는 것과 같으므로 그를 깨워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의 실제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혹은 엄하게 인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서 졸며 어떤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부서졌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등 사람의 상황은 각자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다루려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어찌 된 것인지 영문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하고 항상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생각의 지식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몇 마디 말을 배워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다루심을 받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알 수 없는 영. 사람을 다룰 때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 상태는 비교적 보편적입니다. 위에서 말한 여섯 종류의 상태 외에 한 종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영입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간증할 때 그에게 병이 있음을 알지만 그의 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특별히 지식이 있는 형제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의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대부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거나 감추인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죄보다 더 심한 것으로 바로 마귀의 역사나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외에 죄가 있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특수한 상태를 알아야 하고 영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만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형제자매들과 교통할 때 이 일곱 종류의 상태를 안다면 형제자매들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체험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을 사용해 판정하는가? 지금 나는 다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영으로 사람을 판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영을 사용해서 사람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 받고 배우며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자연히 그는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그의 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영이 겉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이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생각, 감정, 의지 등의 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껍질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오직 겉의 껍질이 파쇄될 때 비로소 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장애는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때 이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의 껍질이 파쇄되어야 안에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 사람을 아는 기본기관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영은 서로 간에 아주 가깝습니다. 당신의 영이 나간다면 당연히 아주 쉽게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의 영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영과 가까울 수 있고 하나님과도 아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직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들만이 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으로 사람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형제자매들과 교통할 때 그들이 입을 열면 마치 천군만마가 일시 멈추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생각은 단지 부속적인 기관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의 상태가 깨끗하고 온유하고 부드럽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연히 당신의 영을 만질 것입니다. 그의 영이 당신의 영의 인상을 남김으로 그의 영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딱딱한지 혹은 부드러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 그의 주관, 그의 감정, 그의 사상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과 만날 때 당신의 영은 반드시 조용하고 온유하며 깨끗하여 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른 형제가 당신에게 그 시간만큼 그에 대해 보고해 주는 것보다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길입니다. 겸손하게 천천히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단기간 내에 다 배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년,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두뇌를 믿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머리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형제자매들을 관찰하기를 배워야 많은 형제자매의 틀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은 당신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비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돕기 위한 것이며 봉사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사람들의 많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영을 사용할 줄 알고 영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접촉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